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대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 지상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라는 것을 쭉 기록한 곳이 뭐 있었냐면 사복음서였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죽음, 부활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잘 안 보이세요? 아, 글씨가 흐려요? 아, 잘 쓸게요 제가. 이제 이 부활 이후에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기간 있어요. 승천하서부터는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 사복음서가 기록된 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그의 탄생과 죽음과 고난과 죽음과 이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예수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물론. 그런데 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 가지셨던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서 사셨어요. 이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분명히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시지만 어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으니까 인간처럼 유한한 존재처럼 사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사시면서 보이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들로 완전히 보이신 이후에 이제 그것이 어떻게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가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이제 사도 행전이 된단 말이죠. 따라서 이 사도행전은 이제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가,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각각의 서신서들이 기록되죠. 바울의 서신서들, 베드로 뭐 일반 서신, 요한 서신, 이런 요한 계시록까지 기록하면서 서신서가 완성이 되면서 이제 신약이 완성된단 말이에요. 이 신약이 완성되는 것을 쭉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부터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사도행전만이 아니라 그 시기에 어떤 서신서가 기록되었고 역사적인 것들과 그리고 그 서신서의 내용이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게 되겠죠. 그럼 어느 정도 신약이 끝나가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몇 개 남은 일반 서신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남은 요한계시록 이렇게 남게 되겠죠. 이제 그걸 향해서 쭉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구절이 뭐라 그랬죠? 그걸 기억하면 제가 마스크를 몇 장씩 드려야 되나? 기억하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사도행전을 기억하는데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데서 가장 키가 되는 중요한 구절이 되는 구절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읽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해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에 여기에 초점을 두신단 말이에요. 성령 받으면 불 받아서 내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해서 1년을 넘어가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오래 가야 2년. 이 구절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권능,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이 어떻게 써졌느냐. 맨 처음에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렇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구조가 사도행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1장부터 7장까지 그 스데반 나오는 것까지,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 13장부터 끝까지 28장까지 쭉 다 이제 이런 식으로 구조가 나눠지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럼 이렇게 나눠지느냐? 성령이 한 번만 임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지금 자료를 보시면 성령이 뭐 없으니까 성령이 임할 때도 지금 예루살렘에 임하죠. 2장에 가서 우리가 다음 주에 성령이 임할 때 내용을 같이 살펴볼 텐데 성령이 예루살렘 그 유대 땅에 임하는 것을 내용이 합니다. 그 다음에 빌립을 통해서 그것이 사마리아 땅에도 전해지게 되는 것을 나오게 되는 것이 7장이에요. 그때도 성령이 임하게 돼요. 그 다음에 10장 이후에 가서는 고넬료 집에도 성령이 임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에라도 보면 그 성령이 임하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처음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이 각각의 지역에서도 이제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하여 여기까지도 성령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한다는 것을. 그러면 오순절 때 있었던 일과 같이 요즘에도 똑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까요? 뭔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이후에 이제 성령이 임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성령을 처음 것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에 방점을 두니까 받아서 권능을 한번 부려보고 싶은 게 우리 욕심이에요. 우리 마음이 뭐 욕심이죠. 사실 마음이 그래요. 그거에 방점을 두니까 지금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처음에는 성령 세례를 받고 다음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걸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오순절적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하지만 이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은 이 1장 8절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역할로서 이렇게 임한 것이지 이제 더 이상 이 오순절에 임했던 이런 성령 강림과 같은 사건은 없단 말이죠. 그들과처럼 똑같이 우리도 방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의 정확하게는 외국어인데요. 외국어. 외국어잖아요.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으니까 각각의 말도 할 수 있는 물론 다른 언어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각각의 언어일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은데 그런 것들을 지금도 바로 하느냐 성령을 받으면 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못 봤으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는 못 드리겠어요.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하는 성령 방언하는 것들 그건 정말로 방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한국에 할렐루야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원에는 개도 방언을 한다고 짓는 것도 방언으로 짓는다고 그런데 와갖고 우리 방언을 못하면 거기서 엄청 막기도 하고요. 뚜들겨 막기도 하고 그러면서 방언을 펴워서 내려와서 자기가 성령을 받았네 방언을 받았네 그래야지 뭐 좀 더 자기가 또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성도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이제 오순절 강림 사건이 각 지역마다 다시 한 번 더 유사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도행전은 누구에게 쓰여졌을까요? 대상이 누구예요? 잘 안 지워지는데. 자, 첫 번째 대상이 누굴까요? 여기는 뭐 처음에 나오는 데오빌로 각하여 그랬으니까 데오빌로가 목적이 아니죠. 그 사람 이름을 부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교회를 대상으로 한단 말이죠. 이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우리 이 건물을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죠. 교회는 뭐가 교회죠? 성도가 교회죠. 성도가. 그럼 대상이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가 이 사도행전을 쭉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어떻게 그 교회가 성장해 가는가를 쭉 보여주고 있는 책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커지느냐? 선목사가 여기 와서 개척을 했으니까 형성이 되었고 이제 사람들이 한 명씩 와서 그러니까 성장해 가고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이 교회로서 부름을 받아서 그 교회다운 모습으로 자라가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로 아름다운 장성한 분량으로서 성장해 가는가? 이 모든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는 알려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양적인 것들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여기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사람들이 와서 교회가 커지지 않았습니까?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이 그걸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아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자, 처음에는 3,000명, 5,000명이지만 마지막이 어때요?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에서 사도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태가 지난 후에 사도바울이 잡혀서 셋집 하나에 앉아가지고 그저 찾아오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요. 성장이에요? 양적 부흥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기껏 찾아온 사람은 한두 사람. 이런 거죠. 내 시작은 창대했으나 마지막은 미약하리라. 그런 성경은 없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용두삼이란 말이에요. 용두삼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장한다. 이것이 아니라 점점 어떻게 보면 작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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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가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도 계속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뭐라 그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만물의 찢기 같은 사람이 되었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점점 부인되어 가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사는 것을 부흥이라 그러는 거예요. 별로 안 좋죠. 우리는 좋고 잘 되고 이런 걸 더 좋아하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대신에 이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반드시 이루어 내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요즘 코로나로 되게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로 어렵고. 아, 왜 하나님은 이런 걸, 이런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둬가지고, 하나님이 바이러스 주신 거 아니죠. 우리가 만들고, 우리의 죄 때문에 더 심각하게 만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것을 다 개발할 백신도 주고, 치료제도 주고 하면서 주면 얼마나 좋겠냐.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근데 사실 이런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훨씬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돌아다니고 놀고 싶을 것을 참고 집에 앉아서 이제 정말로 할 거 할 거 없으니까 성경이나 보자. 그렇게 해서 성경을 피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또 이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것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간에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손길이 있구나. 이런 걸 배우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것이고 이 뭐 각자의 생활이 다 조금씩 다르지만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 사람을 도우려고 얘기도 하고 또 내가 힘들다라는 것을 교회 앞에서 얘기하면서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왜냐하면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을. 야곱이 바로한테 가서 뭐라 그래? 그 집골로 가서 먹을 것 없어서 바로한테 간 거 아니에요. 가서도 바로를 축복한단 말이에요. 도움을 받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도 있는 게 성도예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코로나를 이길 것인가가 아니라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가를 알게 되는 것. 이게 진짜 우리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아 하나님이 이런 기쁘신 뜻이 계시는구나. 지금 우리는 잘 모르죠. 힘들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다른 사람보다 내 가정만 이렇게 더 어렵죠?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 가세요. 혹시 개 아세요? 개? 멍멍 개 말고 이렇게 걸어가는 개. 개는 앞으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걸어갑니다. 어떻게? 옆으로. 개는 근데 그게 앞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옆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어요. 흔들리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고 정말로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아니에요.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꾸 삐딱선 타다간 코피 터져서 옵니다. 장담합니다. 제가. 왜? 맞아봤으니까요. 그러면 두 번째, 뭘로 이루어 가시냔 말이에요. 무엇으로? 무엇으로 이루어 가실까요? 처음에 뭐라 그랬죠? 1장 8절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을 굉장히 많이 오해해요. 성령을 마치 무슨 힘을 주는 능력을 주는 어떤 뭐 사람을 횟가닥 다 바뀌게 만들 수 있는 어떤 파워나 포스처럼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고 성령은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삼위일체세요. 아버지로부터 성부 아버지로부터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해서 성령이 무슨 세 번째 넘버 3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도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단 말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 얼굴 그 앞에서 본 사람만이 볼 수 있었지만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떠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죠.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했고 마지막에 끝날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만들어내냔 말이죠. 이거 안 보이시죠? 칠판 밑에는 보이세요? 아 그러면 옮겨 이러면 좀 더 보이시나요? 아 예. 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서 우리는 한번 태어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더 이상 나의 인생은 나의 인생이 아니라 누구의 인생을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매 순간순간 상황 속에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나오잖아요. 그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어요. 설교를 진짜 무지하게 멋있는 구약을 쫙 한편 정리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감동을 받았으나 돌 던져 맞 죽어요. 그런데 거기에 딱 한 줄 맨 밑에 있죠. 청년 사울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 사울이 누구죠?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울이 그가 죽는 것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합당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죽는 게 옳게 여긴 거예요. 근데 그 옳게 여겼던 그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 것을 서로 고민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은 아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역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할 때까지 우리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구속의 역사란 말이죠. 우리는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구속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이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게 누구의 인생을 사는 거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산다 그랬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에서 가장 많은 부분 한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기도하셨죠. 첫 번째 기도. 예수님의 인생은 기도하시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아버지께 구하고 생활하는 것 자체가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바울이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했던 것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처럼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기도하셨죠.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항상 말씀을 가르쳤어요. 뭐 산상수훈만이 아니라 항상 모든 것을 가지고 시청과 교부자가 있으면 시청과 교부자를 사용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는 내용은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러면서 잘 모를 땐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이 기적은 그저 우리가 이제 계속 보고 있는 나사로가 살아난 것, 나사로가 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나사로가 산 것, 죽었다 산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게 표적이라고 그랬죠.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 그 무리를 걸었다라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지구, 이 창조주이시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오병이어, 5천명 먹었다. 예수만 따라다니면 배고프지 않겠다가 아니라 하늘의 만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만나가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먹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표적으로서 얘기하는 말이죠. 네 번째는 뭐냐? 예수님 인생 가운데서 가장 많았던 것. 우리는 제일 싫어하는 것. 고난이란 말이에요. 고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들에게는 물론 기쁨도 있지만 고난이 많아요. 예수님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바울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40의 가만매를 하나 가만매를 몇 번 맞고 파선의 고통과 헐벗고 굶어 죽고 배고프고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처지에도 있었다. 상그지도 이런 상그지가 없죠. 그 삶을 산단 말이죠. 아우 바울 불쌍해라 그러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인생이 그랬거든요. 내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한탄하시면서 사셨고 어딜 가나 환영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쫓겨나고 많은 사람이 따르는 것 같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속에서 얼마나 외롭게 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삶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열심히 보이면 야,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정말 좋겠다. 참 착하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사기치죠. 이용해 먹죠. 우리는 그게 우리가 이용당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속아줄 수도 있고 또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단 말이죠. 하지만 그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 고난이 빠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알고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점점 예,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지금은 부족하지만 점점 알아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내가 옛날에 처음에 믿었을 때는 10%, 지금은 한 30% 정도 됐고요. 여기 와서 열심히 잘 배우면 한 50% 됐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는 한 95%, 100%는 말 못하고 한 90%, 95% 됐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실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때는 하나님의 아기니까 뭐 인성이 많고 하나님 본성 하나님인 거는 조금 작고 나중에 커서 12살 때 그 이제 성전에 갔을 때 그때는 이제 한 50대 50 나중에 이제 사역 시작할 때는 하나님으로서 사역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처음에도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시고 자라가시면서도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시고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됐어요? 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100%란 말이에요. 100% 성도예요. 100% 성도라고 얘기를 해도 기쁘지 않으시다면 지금 뭐라 그래요 지금? 우리가 지금 100%짜리란 말이에요. 제발 내가 하고 있는 행동 때문에 내 자신을 판단하지 마세요. 내 본성이 뭐라고요? 100% 성도면 100% 성도다운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서 더 배우고 열심히 하다 보면 더 좋아지지 않겠어요가 아니라 내가 100%라는 것을 아는 것만큼 기쁨과 감격과 또한 내 삶에서의 죄와 싸움과 그리스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그 삶을 못하고 있다면 내 존재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자, 극기 훈련 한번 가야죠. 군인다운 군인 정신을 걸기 위해서.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울이 그것을 알아가는데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그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 더 이해하면서 깊어진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또한 기쁜 것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알아가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누가 높다? 목사님은 매일 기도하고 성경 보니까 참 거룩하신 분이고 그렇게 봐주시는 건 고맙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더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저급한 신앙인입니다. 이런 생각하기 없기에요. 이제 목사나 성도나 목사도 성도고 여러분들도 다 성도고 다 똑같이 하나님의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피값을 주고 산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점점 어떻게 키가 자라면서 사랑받고 되고 점점 자라가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편지하면서 내가 기도한다. 너희가 예수를 하나님을 알기를 더 원한다.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 사실은 know him better. 그래서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하든지 더 알고 더 알게 된 것만큼 내 삶에서 나타내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내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인생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내 삶이 부인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나는 부인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I did it my way가 아니라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거 하나로 우리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살펴볼 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될 거예요. 이제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게 지금 다음 주에부터는 이제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시는가, 성령 강림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어떻게 되는 것을 잠깐 살펴보고 요 전체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계획입니다. 처음부터 한 달 반 만에 시작하는 공부를 너무 오래 하면 이거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러실까 봐 조금 오늘은 이때까지 한 것들 정리하고 앞으로 계획들을 잠깐 얘기해 주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생이 내가 잘 사는 인생, 내가 복받는 인생, 내 인생 이렇게 잘 살았다, 모든 사람의 인정받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비록 부인되었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가장 값지고 가장 기쁜 일로 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아갈 때 기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